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비율 제한 파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U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의 발표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히고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과 외무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몇 시간 내에 우라늄 농축 비율을 기존 3.67%에서 발전소에 필요한 수준으로 높인다며 3단계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 1일 핵합의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제한 300kg을 넘기는 1단계 조치를 단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농축률 제한 3.67%를 깨는 이번 발표는 2단계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EU는 비상회의 소집도 예고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의 마야 코치안치치 대변인은 추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핵합의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지지하는 영국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뷰에서 중국은 영국과의 외교 전쟁에 관심이 없지만 영국은 중국의 내정과 홍콩의 사법 절차를 간섭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사는 또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일부 영국 정치인들의 발언을 거부한다며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일 B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규정한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홍콩 반환협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범대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휴일인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과격 시위로 진압병력과 충돌했고 홍콩 경찰이 현장에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인 오늘 중앙추모대회를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동지 서거 25돌 중앙추모대회가 열렸다며 녹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45분가량 진행된 추모대회는 박강호 노동당 선전담당 부위원장의 개회선언과 묵념으로 시작됐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박종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함께 앞줄에 자리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주석단 앞줄에 앉았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막 이래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건 20주기였던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올해가 5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여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방문 뒤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럭 대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영국을 위해서도 제대로 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발생한 영국 외교문서 유출에 관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신문은 대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 보고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고 무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전세계 무역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 유출은 해로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대사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우리 영국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 신민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좌파연합 시리자를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그리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상당 수준 진행된 현재 신민주당은 약 40% 득표율로 32% 정도에 그친 시리자를 크게 앞섰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신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8석을 얻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14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시리자는 86석에 그쳐 제2당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인류에게 탁월한 유산을 선정해 왔는데요. 올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제4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845점의 문화유산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펜실베이니아의 낙수장 등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 8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요. 한국문화재로는 조선이 16세기에서 17세기 각지에 건립한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중국 량주 고고학 유적과 황해 보아이만 철새 서식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모주 후루이치 고분군 역시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또 아이슬란드 전체 국토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얼음 화산으로 뒤덮인 거대한 국립공원 바트나요쿨이 등재됐고요. 황제 펭귄, 물개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프랑스 오스트랄 제도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핑크시티 자이푸르가 등재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대 유산 바빌론 역시 세계 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중국과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세계유산 55건이 등재돼 공동 최다 보유국이 됐고요. 세계유산위원회는 멕시코 캘리포르니아만 섬과 보호지역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4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지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1도, 신의주는 19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30도, 함흥 17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손길을 닿을 때마다 내 안의 감정은 너무나 솔직해져요. 그래서 난 눈을 감고 그 감정을 숨겨야만 하죠. 노래하는 Sometimes When We Touch 들어보시죠. 댄 힐이 부릅니다.
You ask me if I love you and I choke on my reply. I'd rather hurt you honestly than mislead you with a lie. And who am I to judge you on what you say or do? I'm only just beginning to see the real you. And sometimes when we touch, the honesty'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and hide. I wanna hold you till I die, till we both break down and cry. I wanna hold you till the fear in me subsides. Romance and all its strategy leaves me battling with my pride. But through the insecurity, some tenderness survives. I'm just another writer, still trapped within my truth. A hesitant prize fighter, still trapped within my
The honesty i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and hide. I wanna hold you till I die, till we both break down and cry. I wanna hold you till the fear in me subsides. At times I'd like to break you and drive you to your knees. At times I'd like to break through and hold you endlessly. And sometimes when we touch, the honesty's too much, and I have to close my ey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자, 이란이 핵합의에서 제안한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파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 우파가 좌파 연합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프랑스가 약탈 문화재 반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에 파기에 나선 이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제안한 우라늄 농축 한도를 넘어선 데 대해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진 않았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했다고요?
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최근 보인 핵 프로그램 확대 조차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농축 금지 기준을 국가들이 복원해야 한다며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세계에 더 큰 위험을 가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깨겠다며 제시한 시한이 7일이었는데요. 결국 이란이 실행에 옮겼군요.
그렇습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적 대변인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몇 시간 안에 핵합의에서 제안한 농축도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2단계 조처로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한 수준이라면 우라늄 농축도를 어느 정도나 올리는 겁니까?
네, 7일 발표에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8일 이란의 반관영 이스나통신과 타르통신 등 현지 언론이 카말반디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라늄을 4.5%로 농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또 핵합의에서 제안한 원심분리기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원심분리기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장치입니다.
이란은 앞서 우라늄 농축도를 훨씬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전력 생산을 위한 이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는 5% 농도의 우라늄이 필요하고 연구용인 테헤란 원자로에 쓰일 수 있는 농도는 20%라면서 이란은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핵 합의가 성사되기 전에 25% 농도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90% 농축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핵 합의에서 제안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농축도 상향에 앞서 우라늄 저장량도 초과했죠.
예, 이란은 지난 1일 핵 합의에서 제안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 300kg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맺은 포괄적 행동계획 JCPOA에 따라서 우라늄을 3.67% 한도에서 농축할 수 있고 저장량은 300kg이 상한입니다. JCPOA는 이란이 핵계획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핵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핵합의가 잘못됐다며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란은 핵합의 당사국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의 이익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면서 핵합의 파기를 경고해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 상한선을 넘은 데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은 합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이란의 행동이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바로 핵무기 개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왔군요.
네, 7일 열린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현 총리가 이끄는 좌파연합 시리자를 누르고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8일 현재 90% 이상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키리아코스 마초타키스 대표가 이끄는 신민주당이 거의 4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약 32%에 그친 시리자를 앞서고 있는데요. 신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8석을 얻어서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율이 90%라면 사실상 승리가 확정된 거군요.
맞습니다. 미초타키스 신민당 대표는 이 그리스의 새 총리에 이르게 됐는데요. 승리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The Greek people delivered. I'm very, very grateful for the result. We won an outright.
미초타키스 대표는 그리스 국민들이 해냈다며 득표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결과를 얻는 데에 무척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막대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미초타키스 대표는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습니까?
예, 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초타키스 대표는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며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미초타키스 대표는 또 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한때 매우 나쁘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예,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는 2010년 4월 EU와 IMF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걸쳐서 3,200억 유로, 미화로 약 3,600억 달러를 받은 그리스는 긴축 정책과 금융 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리스는 지난해 8월에 8년에 걸친 국제 채권단의 구제 금융체제에서 벗어났는데요. 최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총리가 선거에선 실패했네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국제채권단의 국제금융체제를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라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국민들이 워낙 오래 구제금융체제에 있으면서 지쳤고 또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탓에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15년 1월 좌파연합인 시리자를 이끌며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새로 그리스 총리에 오르게 된 미초타키스 대표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51살인 미초타키스 대표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에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미초타키스 대표의 아버지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는 그리스 보수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1990년대 초 총리를 지냈는데요. 따라서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약탈해온 문화재 반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프랑크 리에스테르 문화부 장관이 4일 과거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관리법 개정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프리카 베냉에서 약탈한 문화재 26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곧 반환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있겠죠?
예,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약탈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 고문들을 임명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발표된 보고서는 문화유산의 해외 증여를 금지한 현 문화재 관리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1885년에서 1960년 사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가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베냉과 세네갈 등 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에 상징적인 유물부터라도 먼저 돌려주자고 제안을 했었죠.
네, 그런데 왜 베냉이 첫 번째 수혜국이 된 겁니까?
네,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나라가 베냉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플리아 베냉 국가문화재관광청장은 반환을 기다리고 있던 문화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환영을 표하면서 돌아오는 문화재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아 청장은 현재 박물관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고 있고 또 유물을 다루고 전시할 수 있는 큐레이터, 즉 전시 책임자들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베냉으로 돌아가는 문화재들 어떤 것들인가요?
네, 과거 다호메이 왕국 시절의 유물들인데요. 지난 1892년 식민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의해서 반출된 것들입니다. 옥좌와 동상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에스테르 문화부 장관은 이 베냉 문화재 반환 소식을 알리면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의 요청에도 곧 조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에 아프리카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아프리카 문화재의 90%가 현재 유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 등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 탐험가나 식민지 주민이 탈취한 곳들이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그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 열강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문화재를 반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말 나이지리아 청동 유물 일부를 반환했고요. 지난 2월 독일은 1890년대 나미비아 원주민 지도자들의 유물을 돌려줬습니다. 또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돌려받은 밀반출 문화재가 1,157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의정활동에 대한 자신의 최근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버스를 이용한 인종통합정책에 반대한 전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이간 일자리는 22만 4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다시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진행된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쟁점이 됐는데요. 결국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논란이 된 발언을 사과했군요.
네, 6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의정 활동에 대한 최근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말 한번 들어보시죠.
Now, was I wrong a few weeks ago to somehow give the impression to people that I was praising those men who I successfully opposed time and again? Yes.
네, 자신이 분명하게 반대했던 사람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몇 주 전에 했는데 잘못했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잘못 생각하게 한 걸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사과까지 한 겁니까?
네, 지난 6월 18일 뉴욕에서 있었던 한 기금 모금 행사에 나와서 한 말이 사단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때 현 체제의 컨센서스, 즉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인종분리주의를 지지하던 두 의원과도 협력해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언급한 두 의원이 누군가요?
네, 제임스 이스트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허먼 탈마즈 상원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인종통합정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두 사람과 모든 현안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중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을 끝냈다면서 요즘에는 정적이나 반대파하고는 더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타협이나 합의를 강조한 말 같은데요. 일부한테는 다른 식으로도 들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인종분리를 지지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안에 다른 경선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코리 부커, 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이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말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주자 TV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었죠.
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다시 이걸 문제 삼았는데요. 해리스 의원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It was hurtful to hear you talk about the reputations of two United States senators who built their reputations.
네, 인종분리를 지지한 의원들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해리스 의원의 비판이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순간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해리스 의원의 날선 비판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지율에서 약진했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중요한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가 흑인 유권자들인데요. 그의 발언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토론회가 끝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문제가 된 발언을 가지고 50년 동안 민권을 위해서 싸운 자신의 모든 기록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면서 이 자신의 인종분리 정책을 시종일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토론회에서 해리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관련해서 문제 삼은 게 하나 더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해리스 의원이 지난 1970년대 이 통학버스를 이용한 인종통합정책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대했다는 방안이 뭔가요?
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학교 안에서 이 흑백 인종분리가 너무 심하니까 통학버스를 써서 흑인 학생들하고 백인 학생들을 섞으려고 했던 방안입니다.
학교의 흑백 분리가 심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백인만 있고 또 어떤 학교에는 흑인만 있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종통합 차원에서 법원 명령으로 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백인 학생은 흑인이 다수인 학교로 그리고 반대로 흑인 학생은 백인이 다수인 학교로 통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먼 곳으로 가는 학생도 생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적한 점이 바로 그 이 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아이들이 가까운 데가 아닌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종통합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기에 반대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시 보수파 의원들과 함께 연방 정부가 이 통합버스 이용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TV 토론회에서 이 당시 그 통합버스에 타고 있었던 소녀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네, 자발적으로 이 조처에 따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자신은 단지 연방정부가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상원의원은 학교 인종 통합을 위해 이 관련 조처에 연방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6일 행사에서 이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아닙니다. 통합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여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6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네요.
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최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실업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 기간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모두 22만 4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얼마였습니까?
네, 경제 전문 출판사 다우존스 집계로는 실업률이 3.6%, 그리고 일자리는 16만 5천 개 추가였습니다. 일자리 추가 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올해 들어서 미국 내 일자리는 매달 평균 17만 2천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실업률이 전달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물론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요. 지난달에 미국 안의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난 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네, 지난달하고 같이 전문 기술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5만 1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이 업종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매달 일자리 3만 5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 보건 업종에서 3만 5천 개, 교통 창고 업종에서 2만 4천 개,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 2만 1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네,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6센트가 오른 27달러 90센트였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3.1% 상승했습니다.
6월 고용시장 통계에서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4월하고 5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는데요. 4월이 22만 4천 개에서 21만 6천 개로, 5월은 7만 5천 개에서 7만 2천 개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요 수정된 수치를 적용하면 지난 석 달 동안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매달 평균 17만 1천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고용시장 통계를 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7월부로 10년 동안 확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유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7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2-0으로 물리쳤습니다. 네, 경기장에 함성 소리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이날 메건 라피노와 로스 라벨 선수가 후반전에서 터트린 골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대회 MVP 최우수 선수는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라피노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득점왕하고 최고령 결승자 득점자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라피노 선수가 올해 34살입니다.
MVP가 된 라피노 선수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승해서 백악관이 초청을 해도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기기나 하라고 응수한 바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대표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주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91년, 95년, 2015년 그리고 이번 대회입니다.
직전 대회에서도 미국이 우승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월드컵 2연패입니다. 여자 월드컵 2연패가 지난 2003년하고 2007년에 독일이 2연패를 달성한 이후에 미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까지 기록을 보면 미국 여자 축구팀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대표팀에 대한 처우 문제가 미국 안에서 논란이 됐었죠.
네,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지난 3월 8일에 여자 축구팀 선수들 전원이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팀 임금에 차등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차별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남녀 선수 급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여자 선수단이 동일 수준 남자 선수 임금의 38%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대표팀이 1년에 친선 경기 각 20경기에 나가서 모두 이기면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약 16만 5천 달러를 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2016년 12월에 맺어진 협약을 보면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월드컵에 나가서 이길 때 포상금도 차이가 크다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협회가 총 540만 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남자 선수단한테 줬는데 지난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여자 선수단에게는 총 172만 달러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급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네, 선수단하고 축구협회가 이제 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 대표팀이 10일 뉴욕에서 축하하는 시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했던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난 네가 영원히 되돌아오기만을 원해.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노래를 말해줘. 내가 부를게. 노래하는 Take That의 Back for Good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나면 그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곤 합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이 되면 서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요. 몇 주씩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스모크 점퍼라고 하는 산불 진압 소방대가 조직돼 활동하는데요. 화재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불을 끄는 삼림 소방대원, 일명 스모크 점퍼들을 만나러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산불 진압 전문 소방대 스모크 점퍼.
아이다호 그랜즈빌의 한 소방서. 이곳은 스모크 점퍼, 이 삼림 소방대원들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크리스 영 소방관이 처음 이 소방서에 왔을 때만 해도 스모크 점퍼는 본인을 포함해 단 두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명이 넘는 삼림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들 소방관인 동시에 고공 낙하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We can get there quick because we fly and we'll fly in a straight line to get to that fire.
우리는 산불이 발생하면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주로 육로로 가기 힘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데요.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5주간의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모크 점퍼 소방대는 산불 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서 그쪽에 있는 나무들을 미리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압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산불이 발생했다는 경고음이 울리면 삼림 소방대원들은 곧장 출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단 3분. 이 짧은 시간 안에 무겁고 복잡한 장비를 다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꼭 두 명씩 짝을 지어 출동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출동을 하기에 앞서 소방복장을 제대로 입는 게 중요합니다. 방화복에 달려있는 낙하산도 확인해야 하죠. 우리 방화복은 고강도 섬유인 케블러로 만들어졌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나무 위에 떨어지다 보면 나뭇가지가 방화복을 관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질긴 섬유로 돼 있습니다.
방화복뿐 아니라 소방대원이 신는 신발도 내구성이 크고요. 물통을 담는 가방과 특수 장갑, 안전모, 화재 대피용 천막, 여분의 낙하산까지 산악 소방대원들은 출동할 때 챙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모크 점퍼인 라일리 씨는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방화복을 입는 것이 즐거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It's uncomfortable. It's tight. It's hot. But
사실 방화복이 편하진 않습니다. 몸을 꽉 조이고요. 또 입고 있으면 아주 더워요. 하지만 전 이 방화복을 입는 순간 흥분됩니다. 이후에 정말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랠리 씨는 스모크 점퍼가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5차례나 현장에 출동해 산불 진압 작업에 동참했다고 했는데요. 삼림 소방대원이 천직인 듯 했습니다.
Then your heart starts beating before you even take off. And then you're in the air and it becomes real. And you can see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면 그때부터 실감이 나죠. 공중에서 산불 지역을 바라보며 어디에 뛰어내릴지 확인하는데요. 정찰대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바로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를 합니다.
스모크 점퍼는 낙하산을 타고 산불의 진원지에서 조금 떨어진 안전한 지대에 착륙합니다. 산불 진압 작업이 끝난 후엔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고 갈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때론 수 킬로미터를 걸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삼림 소방대원들은 산불이 잦은 5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스모크 점퍼들이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일반 소방서에서 근무하고요. 더위가 찾아올 때쯤 도끼와 톱 그리고 용감함으로 무장한 채 삼림 소방대 본부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애인의 좋은 친구 보조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를 서비스독, 보조견이라고 부릅니다. 보조견들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돼주기도 하지만 때론 삶의 의욕을 가져다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의 장애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겐 보조견이 친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군인인 마이클 캐러스겔로 씨는 파병지에서 돌아온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전 완전 폐인이었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혼자 있지도 못했는데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하이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외출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모든 걸 아내에게 의지하던 일상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견 오하이는 자립을 위한 반려견이란 민간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을 제공하는데요. 이곳에서 훈련받은 개들은 주인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건 물론이고요. 문을 여닫을 수도 있고 40가지가 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nder. Under. All the way. All the way. And hold it. Yeah, you go boy.
자립을 위한 반려견의 로라 앤 더버키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We have found that Labrador retrievers, Golden retrievers.
우리는 주로 레브라도와 골든 리트리버를 훈련합니다. 보조견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어요. 개 가운데 제일 다재다능하고 또 불을 켜거나 휠체어를 끄는 등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덩치도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크지는 않아서 주인과 함께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에도 적합합니다.
This is no ordinary puppy. And this is no ordinary story.
자립을 위한 반려견에선 강아지 때부터 훈련이 시작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8개월 동안 사회화 훈련과 기본 명령들을 가르치고요. 이후 훈련센터로 옮겨서 전문 보조견 강사와 함께 6개월간 또 훈련을 합니다.
With those dorms, we're able to simulate almost having an in-home experience.
훈련을 마친 개들은 2주 동안 공동 기숙사에 머무르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는 것 같은 환경을 미리 적응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개들이 목줄이 없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하는지를 점검하죠.
이렇게 훈련이 다 마친 개들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마이클 캐럴스킬로 씨도 바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오화이를 만난 건데요. 주인들은 보조견을 무료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조견은 활동을 마칠 때까지 자립을 위한 반려견 소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씨는 오화이를 가족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nd you know, we're a team. So what I do, he does. What he does, I do.
저와 오하이는 한 팀입니다. 제가 뭘 하든 오하이와 함께하고 오하이가 하는 건 또 제가 함께하죠. 우리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헌신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오하이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재향 군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지난 1년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죠. 전문가들이 이런 김정은의 외교 행보를 두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Here's a clip.
What this has mainly done is give Kim some international credibility. I mean, he was a pariah a year ago, and now suddenly he's everybody's prom date. You know, everyone wants to be seen with him on their arm.
Kim Jong-un was a pariah a year ago, and now he's everybody's prom date. Pariah. 버림받은 혹은 따돌림당하는 사람, 흔히 왕따라고 말하죠. An outcast, a reject, pariah. Let's go to the breakdown. What this has mainly done, 이런 행보를 통해, is give Kim some international credibility.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He was a pariah a year ago. 1년 전 따돌림을 당하던 인물이었지만, suddenly he's everybody's prom date. Prom, prom은 미국의 고등학교 댄스 파티인데요. Everybody's prom date, 즉 모두의 prom date, 인기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인기인이 됐고, everyone wants to be seen with him on their arm. 모두가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그와 같이 있는 모습을, 즉 모두가 그와 외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Let's hear it one more time.
What this has mainly done is give Kim some international credibility. I mean, he was a pariah a year ago, and now suddenly he's everybody's prom date. You know, everyone wants to be seen with him on their arm.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His constant gossiping made him a pariah on campus. His constant gossiping, 그의 잦은 gossiping, 남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는 습관은 made him a pariah on campus. 대학에서 그를 왕따로 만들었다. His constant gossiping made him a pariah on campus. Because of its poor human rights record, the country was treated as a pariah by other nations. Because of its poor human rights record, 인권 문제로 인해, the country was treated as a pariah by other nations. 그 나라는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국가이다. Because of its poor human rights record, the country was treated as a pariah by other nation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따돌림 당하는 자, pariah라는 표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데인의 사랑이 이끌어줄 거야 노래하는 Love Will Lead You Back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ying goodbye is never an easy thing, but you never said that you'd stay forever. So if you must go, darling, I'll set you free, but I know in time we'll be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